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에 미국인 언론인을 구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당국이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지 1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의 구금은 완전히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러시아가 미국인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끔찍한 시도에 대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언론인에 대한 체포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 씨는 냉전 이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미국인 언론인입니다. 그는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브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했고 6월 30일까지 구금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2018년 모스크바에서 체포돼 2020년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미 해병대원 폴 월런 씨의 구금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질로 잡혔거나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미국인의 석방과 자국 송환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이 29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3년 전 호주 와인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29일부로 즉시 발효됩니다. 호주는 중국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와인 산업의 중요한 시기에 관세가 철폐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호주는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앞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지지한 것을 두고 호주산 와인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관세는 200% 이상 치솟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 비공개 발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과 카타르를 포함한 모든 아랍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전면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쟁 이후의 가자지구에 대한 계획과 두 국가 해법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사실상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갖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역사상 테러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9일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6개월 사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세주르네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경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데 따른 사전 준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8일 최근 남중국해 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중국과의 충돌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위험한 공격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가 지난 23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함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에서 중국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리핀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국방부는 29일 중국의 최근 성명은 중국이 불법적이고 원시적인 활동으로 나머지 세계들로부터 고립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이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러시아가 북한 정권과의 부패한 거래를 숨기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더라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존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린겠습니다. 지금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부결 직후 가장 먼저 발언권을 요청하고 미국은 표결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며 오늘 표결은 한 이사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the outcome of today's vote. Today's vote was nothing more than the attempt by one council member.
특히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돼온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올해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며 패널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대응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 임무는 172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우두 차석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오늘 표결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책임 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니며 중국도 기권으로 북한의 핵 확산 억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Today's vote will only embolden the DPRK to act with further impunity.
이어 러시아를 향해 당신들은 오늘 전문가 패널을 침묵시켰지만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우리들을 결코 침묵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you silenced the panel of experts today, but you will never silence those of us who stand in support.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관련 조치는 여전히 남아있고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건 모든 회원국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및 뜻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유엔 대북 제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부결 후 발언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북한 주민이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조차 제재를 회피하고 위반할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veto does not demonstrate any concern for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패널은 제재 불이행을 폭로하는 활동을 통해 러시아를 불편하게 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결의안 채택 무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의해 인질로 잡혔다며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안보리의 공동 책임보다 맹목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안보리의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보조 기관 중 하나인 북한 전문가 패널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has been taken hostage by one permanent member. The Russian Federation.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국가와 협력해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을 것이고 다른 이사국들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알제리아 등 여러 이사국들도 결의안 부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가 방금 이 회의장에서 서방 동료들로부터 들은 말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just heard in this chamber from our Western colleagues only strengthened our conviction.
그러면서 오늘 나토 회원국들은 사실상 가면을 벗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우리가 오늘 이 회의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듯이 나토 회원국들은 패널 임기 연장을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의의 협상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건 북한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끊임없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안보리 모든 이사국 및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계속 선의를 갖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둘러싼 미국 등 주요 이사국들과 러시아 간 공방은 이날 표결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회의 직전 주요 이사국 대표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패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몰타 등 9개국이 서명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회견을 열고 이 성명을 대표로 낭독하면서 북한은 2022년 이후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DPRK has only continued its unlawful activity.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북한의 이런 시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패널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오늘 안보리가 패널 임기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유엔의 여러 기관 중 한 곳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리의 중요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발언에서 역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제재 체제는 현재 그 연관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anctions regime adopte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th the noble intention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에 대한 가혹하고 일방적 제한과 공격적인 선전, 그리고 직접적인 인심 위협 등 북한의 목을 조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 연합의 전례 없는 정책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미국, 한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대북 대응 논의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의 부패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러시아가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Russia's veto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밀러 대변인은 지난 14년 동안 이 중요한 임무를 지지해온 중국이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대북 유엔 제재 이행과 관련해 사실을 토대로 독립적인 분석과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었다며 러시아의 오늘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이는 모두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부패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Appears to be intent on facilitating the DPRK's.
그러면서 오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욱 대담해질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 더욱 어두워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전망 등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대북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continues to be largely isolated in the world, but we are in a different place than when you had Russia and China.
불법 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와의 무모한 행동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중대한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on the DPRK. Russia's been violating these sanctions, of course, for some time, including through importing arms for use in it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조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 수입 등 한동안 이 같은 대북 제재를 위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크게 우려를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수호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 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기능의 약화로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29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김 부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 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면서 유엔 대북 제재 메커니즘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한층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이제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감시를 피해갈 수 있는 또는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 패널은 핵과 미사일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을 대대적으로 제한한 신규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호위 세력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치품 수입 감시, 그리고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들도 전문가 패널의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실증적 토대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 중단은 대북 제재 기능 약화 차원을 넘어 유엔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위의 어떤 영향력이나 효과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효과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좀 손상을 봤다는 게 큰 이번에 데미지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쓰면서 북한의 수권 과제인 유엔 제재 무력화를 거들고 나섬으로써 북러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러 정상이 합의한 군사, 외교,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큰 선물을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주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행위를 보니까 이게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에게 가장 첨예한 이해가 달린 부분을 러시아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다. 이거는 제재 해제거든요.
이번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에 기권한 중국도 사실상 북러의 편을 들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벙수앙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표결 이후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지지해온 대북 제재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가 논의 없이 결의안이 성급하게 표결에 붙여진 데 불만을 품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중러 연대 속에서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가 향후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유엔 차원의 제재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가 핵심 요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것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미국도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는 의미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의 대미 협상의 요구 조건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홍 박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 메커니즘이 형유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에 과거처럼 목숨을 걸듯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보다는 다소 여유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더라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지속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대북제재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 전문가 패널은 분명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재위원회는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제재위원회는 여전히 제재체제 이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과 제재위원회 구성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체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와 관련된 결의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panel of experts will cease to exist, bu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anctions committee continues its work, will still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국은 5개국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관여할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five member states who have the right, to use their veto. They use their veto as, they feel the need to do it.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데 대해 국제적 제재 이행 노력이 파국을 맞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피하고자 전문가 패널을 무력화시켰고 중국도 제재 회피로 연결된 한 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28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재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가 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아놀드 연구원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행 임기가 끝나면 패널은 조사와 보고 활동을 중단할 것이고 각국은 북한이 어떻게 제재를 회피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보고서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28일 진행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2009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부결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추가 조치가 없으면 오는 4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전문가 패널의 부재는 국제사회의 제재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없이는 감시와 집행이 각 유엔 회원국에 맡겨질 것이고 이는 불행하게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BOA와의 통화에서 결의안 부결에 대한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양국의 체제 위반을 계속 폭로할까 봐 걱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제로 선임 국장은 특히 4월 30일 이후에도 전문가 패널이 존재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와 북한의 직접적인 협력을 전문가 패널이 기록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가 유엔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제재를 위반해왔다면서 이제 전쟁은 러시아가 더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분명히 현재 북한 무기 중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자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기권에 대해 백톨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완화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라며 중국 대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 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 국장은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알아서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처리해 주는데 굳이 나설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제로 선임 국장은 그러나 앞서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국이 러시아와 주로 연계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2곳을 추가한 신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롭게 제재 대상이 된 이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놀드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백톨 교수도 전문가 패널의 부재로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백톨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맡았던 역할 중 하나는 제재를 집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내놓거나 지속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조직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또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북한이 불량 국가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널리 알리는 매우 좋은 도구였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정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SLB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가 임박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준비 등이 미국의 정찰 위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발사 전 가림막을 설치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상 위성 발사 때는 항행의 안전 등을 위해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지를 하거나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 등의 관련 경보를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도전 만에 군사정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찰 위성이 촬영한 위성 사진 등을 지상으로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올해 3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다음 달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동맹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최근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일 접촉 거부와 관련한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은 일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사나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수인데 북한은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일본 지도자를 이용해 도쿄와 워싱턴, 도쿄와 서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화 재개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탐색할 기회를 엿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노력의 실패를 한탄하지 않는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견고하고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북한을 옹호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은 자만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요즘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나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프르지스탑 부석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도 관여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insist that this is settled business, and unless they move that from that position, it'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Kishida to engage in any kind of summit meeting.
북한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보려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평양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로 그와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은 납북자와 비핵화, 제재 등 주요 사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한일 새 동맹국 파트너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것을 제공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절실히 특히 납북자 문제를 위해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정도까지 타협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대화라도 아예 대화를 안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이상은 현실에 의해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는 것이 낫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좋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사정이 과거보다 호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줌월트 CEO는 북한이 러시아와 활발히 경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옹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다면서 북한의 외교 상황이 3,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tuation for North Korea certainly looks better than it did previously because North Korea is engaged in robust economic exchanges with Russia.
줌월트 CEO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것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현재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 still desires the lifting of UN sanctions. That's still a tool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주무얼테 CEO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필요라는 것들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4도, 최고기온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평양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습니다. 오후엔 개이겠습니다. 2도에서 11도, 남포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습니다. 3도에서 12도, 신의주 오전에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개입니다. 2도에서 11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습니다. 영하 2도에서 8도, 해주 오전에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 끼겠습니다. 3도에서 14도, 개성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개입니다. 1도에서 13도, 사리원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2도에서 13도. 청진 맑은 가운데 0도에서 11도, 선봉 역시 맑은 가운데 영하 2도에서 9도, 해산 맑은 가운데 영하 6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무산 삼전 맑겠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동해 맑은 가운데 물결은 1에서 2m, 서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나토는 통일된 목표와 행동을 통일하고 긴박성을 갖고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사례로 2023년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이어 튀르키예가 최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 것을 꼽았습니다.
The accession of both Finland and Sweden was far from inevitable. In fact, if you go back a little over two years,
블링컨 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며 사실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주권 수호에 이익이 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Last week, NATO signed a $1.2 billion contract to produce 220,000 artillery shells.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나토는 22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기 위해 12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국들이 무기고를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우크라이나가 방위물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는 나토와 동맹국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의 위협에 대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이처럼 부담을 분담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to Ukraine has been exceptional, about $75 billion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은 지난 2년 동안 약 750억 달러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 특히 우리의 핵심 나토 동맹국들은 같은 기간 동안 1,1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러시아가 전략적인 실패를 알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610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예산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it, simply put, everything that Ukrainians achieved and that we've helped them achieve will be in jeopardy. And absent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성취한 것과 우리가 그들의 성취를 도와준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움이 없을 경우 우리는 모든 적대국들에게 미국이 자유의 수호,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강력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미국보다 더 버틸 수 있는 것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29일 홍콩의 새로운 국가안보법 제정 등을 지적하며 일부 홍콩 고위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 조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통치권에 있는 홍콩이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홍콩 관리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최근 홍콩 기본법 23조로 알려진 새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을 두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권리와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을 때를 언급하며 홍콩이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콩은 지난해 11월 국가안보 사건에 연루된 홍콩 공무원과 판검사 등 49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 의회의 홍콩 제재 법안을 두고 미국이 홍콩을 위협하려 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당시 홍콩 제재 법안에서 거론된 인물은 폴람 법무부 장관, 레이몬드 시우 경찰청장, 앤드류 청과 앤드류 첸, 좌니 첸 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에 미국인 언론인을 구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당국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체포한 지 1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의 구금은 완전히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러시아가 미국인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끔찍한 시도에 대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회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도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언론인에 대한 체포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 씨는 냉전 이후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체포한 첫 번째 미국인 언론인입니다. 그는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브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했고 6월 30일까지 구금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2018년 모스크바에서 체포돼 2020년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미 해병대원 폴 월런 씨의 구금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질로 잡혔거나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미국인의 석방과 자국 송환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이 29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3년 전 호주 와인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29일부로 즉시 발효됩니다. 호주는 중국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와인 산업의 중요한 시기에 관세가 철폐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호주는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앞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간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지지한 것을 두고 호주산 와인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관세는 200% 이상 치솟았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9일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6개월 사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세주르네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경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데 따른 사전 준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 비공개 발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과 카타르를 포함한 모든 아랍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전면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쟁 이후의 가자지구에 대한 계획과 두 국가 해법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